갈라디아서 41번 메시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그 영으로 행함.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의 두 경륜인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충분히 다루어져 있습니다. 각 경륜에 대하여 독특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는 율법이라는 용어가, 신약의 경륜에 관하여는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당신은 율법과 그리스도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합니까?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인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율법보다 그리스도를 좋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편 여전히 율법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율법을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연 중에 율법을 사랑함.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개는 은연 중에 율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율법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원한다. 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여전히 율법을 사랑합니다. 비록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 안에는 감춰진 어떤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 환자가 자신의 중요한 장기에서 암이 퍼져가고 있음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무서운 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는 수술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속 감추어진 곳에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도가 끝난 후에는 그리스도 이해의 것에 따라 생활을 하고 우리의 존재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살지 않을 때는 언제나 율법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아내인 사라를 사랑하면서도 율법을 의미하는 첩인 하갈과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과 비할 수 있습니다. 4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부여된 장소인 시내산을 하갈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에표론에서 볼 때 요종인 하갈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율법인 하갈이 있으며 우리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스로 만든 율법일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에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숨겨진 율법에 따라 매일매일 생활해 나갈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몹시 신경을 건드리는 환경에 처했다 합시다. 그런데도 그녀는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몹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왜 화를 내지 않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어떤 규율이나 규례 때문이었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거짓말을 하려는 충동이 있는데도 가까스로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까? 율법이나 규례 때문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진실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로 살았습니까? 율법에 따라 살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도 아닌 율법에 따라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율법.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율법에 따라 살기 쉽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 받아들인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성경에서 얻은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신의 율법에 따라 사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놓기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런 율법은 만들어 놓기는 쉬워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원칙들이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 위에도 소위 속생명의 법이라는 것에 따라 생활할지도 모릅니다. 이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도 없이 자신의 육을 처리하거나 자아를 부인하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대신에 우리는 이런 네 가지 율법, 즉 사회적 윤리라는 율법과 성경적 원칙이라는 율법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속 생명의 법이라는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비침을 받고 매일의 생활에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살지 않았는지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주님으로 살았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윤리나 어떤 종류의 율법이나 내가 세워놓은 습관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하루의 생활을 유일한 성분인 그리스도로 사는 대신 윤리와 원칙과 스스로 만든 율법과 나의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 삽니다. 그 결과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스도로 사는 대신 자연적인 윤리나 성경적 윤리나 스스로 세운 율법이나 내적 생명률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율법으로 사는 데에는 기도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나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주님으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도록 할 뿐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나 그 영 없이도 윤리적일 수 있고 심지어 신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된 어떤 율법에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지 못함.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아마 자신이 만든 율법에조차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특히 교회 생활에서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자신이 만든 율법이 당신의 매일의 생활에서 매우 강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말해서 매일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대신 당신의 율법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세운 율법을 범할 때 당신은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리라 믿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주님께 대한 나의 고백은 주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나는 기도하며 주님을 누리며 놀라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할 때 나는 주님과 한영되며 그분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후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을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나는 당신과 한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몇 분간은 주님과 하나를 누립니다. 그러나 곧 주님을 잊고 주님 위에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으로 사는 대신 우리는 자신의 율법을 따르거나 문화나 종교나 전통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두 경륜에 대해 언급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의 첫 경륜인 구약의 경륜에는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뿐 아니라 윤리라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거듭난 후에도 언제나 자신의 문화적 환경에서 받아들인 윤리적 방법을 따라 생활합니다. 다만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리스도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추구할지라도 여전히 문화라는 율법으로 살고 있고 그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경륜이 바뀜. 하나님의 두 번째 경륜인 신약의 경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1장 14절에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교에 너무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번째 경륜 안에 있는 이들 모두를 핍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습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하심으로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전환, 즉 하나님의 옛 경륜인 율법에서 새로운 경륜인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돌이킴에 대하여 1장 15절, 1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바울에게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 안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이 종교 지도자, 즉 유대교의 선두주자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에게 뿐 아니라 바울 안으로 계시되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율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살아계신 이분에게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율법을 지키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인 살아계신 분이 내 안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께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시각에도 살아계신 그분은 나와 하나입니다. 내가 쓰는 것이 그분이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는 경륜의 바뀜, 즉 구약의 경륜에서 신약의 경륜으로 대치된 낡은 경륜으로부터 새로운 경륜으로 전환을 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철학이나 문화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약의 경륜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계시된 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새 언약의 경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 바울은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갈라디아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좋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미 그것에 대해 죽었고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율법에서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과 한 생활. 바울은 계속해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계시된 그 그리스도가 이제 바울 안에서 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 즉 둘이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생활의 하나는 한 나무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접붙여진 나무와 가지는 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의 생활을 갖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접붙여진 생명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으로 교환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 안으로 사람의 생명이 접붙여진 것을 봅니다. 접붙여진 이러한 생명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묘사할 말이 없습니다. 접붙여진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경륜에 따른 생명과 생활입니다. 그 영을 받음. 바울은 3장 2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는 자기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2장에서는 자기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갑자기 말을 받고 그 영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영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와 그 영을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전통적 신학의 삼위일체설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별개의 세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그 영이라고 가르치면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며 이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삼일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지만 체험으로 보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여 그리스도가 그 영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영접하는 분은 그 영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임하는 사실로 보아 그리스도와 그 영이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을 받습니다. 이는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임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이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 아닌 살아있는 인격체가 대답하듯이 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그 영이 대답하지 않고 예수께서 대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오는 분은 예외 없이 그 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계시와 우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을 볼 때 3장 2절에서처럼 우리가 영접한 분은 그 영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것처럼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3장 5절에서 너희에게 그 영을 공급하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하며 현재 시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영을 공급하셨다든가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급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영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도 끊임없이 그 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되고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실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겉의 옷으로 입혀지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이자 우리의 겉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의 겉과 속 모두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내용이기도 하며 외적 표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는 그 영이십니다. 그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됨. 4장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잉태와 탄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영은 물병에 부어진 물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잉태와 출생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그 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영은 거룩한 잉태와 놀라운 출생을 거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런 잉태와 출생을 거쳐 그 영은 유기적으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영이 참으로 유기적이고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그 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도 우리의 영과 그 영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흡수하고 나면 그것을 우리와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므로 우리가 그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자신이 만든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더 깊숙이 차지할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더욱더 이루어집니다. 그 영의 열매. 바울은 5장에서 우리에게 그 영을 조차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너희는 그 영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그 영을 조차 행한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 즉 내주하시는 그 영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내지 않거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지 않는 것도 그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온하든지 흥분하든지 우리의 평온이나 흥분의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저절로 그 영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의 열매에 관해 여러 가지를 열거한 후에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영의 열매에 22절과 23절에 나타난 것 외에도 많은 다른 면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항목 모두는 표현된 그리스도의 여러 면들인 미덕들을 말합니다. 이 미덕은 일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증오는 육체의 일이지만 사랑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그 영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일을 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생명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영의 다른 모든 열매도 우리의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독특한 영적 열매의 여러 면들입니다. 그 영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냄. 우리는 일상의 조그만 일들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는 이발할 때 어떤 정해진 방식이나 표준 형태로 이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머리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매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도 그 지방교회에서 정해놓은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야 합니다. 각지 교회에서 흔히 입는 옷차림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주 좋은 습관이고 행동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생명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자매들이 어떤 관습대로 옷을 입는다면 그 결과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 영의 인도로 그 영을 따라 옷 입는다면 그 결과는 생명일 것입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일상의 모든 면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이나 관습이나 순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표준이나 습관에 따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동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칠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친절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나 그 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응이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습관이나 관습에 순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즉 그 영으로 실체화된 분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전적으로 그 영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영에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여러 방면으로 그 영의 열매를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 영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살아 그리스도의 모든 뛰어난 미덕과 함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